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설교 때보다 찬양 때 더 자주 등장했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리듬을 타게 됩니다. 또 이 찬양이 템포가 빠른 곡이어서 자연스럽게 읽을 때도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즐겁게 박수를 치거나 때로는 율동을 하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에 부르던 찬양처럼 박수치며 즐겁게 부르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실감나게 현대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랍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때 만들어냈던 방식입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자 랍비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맥락에 적용하고 당대의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방식을 탈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17점만 재해석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직장이 사라지고 돈을 빌리자니 이미 대출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대출할 수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 많이 일할 수도 없으며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아이들은 며칠째 먹지 못해 울고 있어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2021년 버전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좀 해석해 봤는데 간단하지가 않죠. 서글픕니다. 17절은 먼 곳에 있는 양식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양식 안전까지 다 위협받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양과 소까지 다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 찬양을 예전처럼 마냥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흥겨운 리듬에 맞추어 마냥 신나게 노래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이 결코 즐거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와 함께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박국이 이 하박국 마지막 말씀에 이 슬픈 노래를 슬프지만 노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예언할 당시의 유다는 온갖 폭력과 죄악, 횡포가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탄식하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여러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있죠. 유다 상황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누가 더 큰 범죄를 행하는지 마치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죄악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보면 이 고통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세요. 또 외칩니다. 강포, 즉 힘이 센 사람들이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을 보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다 안에서 이 모양이 이꼴이 되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되묻는 겁니다. 하박국은 제3자의 시각에서만 유다의 죄악을 보고 부르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받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2절에서 하박국은 강포, 즉 폭력을 당하는데 주께서 잠잠하고 계심을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역시 그 세상에서 피해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던 한 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님께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5절인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할 것인데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 내용이 6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곧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자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악을 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보다 더 아니 백배 아니 천배 만배는 악한 바벨론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벨론은 위협을 주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무자비하게 몰살시키는 나라입니다. 2700년 전에 전쟁에서는 윤리나 조약, 뭐 인권 같은 거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모조리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자를 어떻게? 노인을 아니요? 여러분 전쟁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은 정의로운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12절에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원하시고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13절부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결하셔서 바벨론 같은 악인이 유다를 삼키는데 잠잠하지 않으실 분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해도 정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해결책이 당신의 속성과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모순, 맞지 않음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거나 대답이 아닌 또 다른 수수께끼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대표적으로 욥기서가 그렇죠. 인간은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항변을 합니다. 항상 성경도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마저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정의, 옳음의 틀에 맞추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논리와 정의,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상당히 강조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기준의 가치와 판단, 생각, 논리에 맞지 않아도 옳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인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해되지 않은 거, 도저히 받아들이지 수가 없는 거, 논리와 가치관과 모든 것에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포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옳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거나 멋지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정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믿음 선포하는 것은 오늘 하박국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몸도 머리도 마음도 이해 안 되는데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승장구할 때 믿음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믿음이 드러나죠.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도 믿어야지 하면 끝이 아니고 한 발 나가면 또 의심되고 한 발 나가면 또 의심되고 한 발 나가면 또 의심되고 그렇게 꾸역꾸역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슬퍼도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제가 올 여름에 교회를 좀 대표해서 좀 농어촌 선교 연계교회를 많이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0여 개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지금도 새벽마다 생각해요. 기도하는 교회가 한 곳이 있어요. 청양에 양사장로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방문했을 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배밭 한가운데 있어요. 사진이 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독특하죠? 배밭 한가운데 있어요. 손 볼 곳이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목사님이 아니라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부장님께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우여곡절 사정이 있어요. 교회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땅 주인의 허가 없이는 조금도 건물 수리를 못 한대요. 반대로 땅 주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사람을 교회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땅 주인이 이 교회 주변을 둘러싼 배밭의 주인인데 그렇게 괴롭히고 몹살게 군다는 겁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전도사님은 교회가 집이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밤이고 낮이고 이 땅 주인이 이 농사짓던 장화발로 와가지고 강대상을 짓밟으면서 언제 나갈 거냐고 횡포와 강포와 위협을 막무가내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전도사님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대요. 남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버티지 못하고 몇 분 나가시고 결국은 혼자 되신 여 전도사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한 것은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전도사님은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땅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잠깐 공사를 하려고 사람을 부르고 자재를 사서 공사를 하던 중에 땅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땅 주인이 노발대발을 하고 그 건물 자재를 다 던져서 버리고 나가게 하고 건물 수리를 못하게 하고 화가 좀 날만한데 물이 너무 많이 새는데 그래도 네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여기 이곳저곳에 조금씩 뭐 먹을 것이나 선물이 들어오면 그걸 또 땅 주인에게 그렇게 가져다 준대요. 좋은 거 생기면 주고. 제가 되게 바보같이 물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러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죠. 힘들어도 참아야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래야죠. 바보 돼야죠. 그래야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데 불평과 원망 섞인 말투가 아니라 정말 묵묵히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예수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심히 물었어요. 한 몇 분 정도 예배를 드리시나요? 어르신 3, 4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언제든지 누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준대요. 이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고 어르신들 세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인사하고 가려는데 전도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송태근 목사님과 3.1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저희가 방문하려는데 12시 넘어서 오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조심히 묻자 12시에 아침 금식이 끝난대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3.1교회를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이름 모르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도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도 새벽마다 전도사님과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청년들과 이 은혜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청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어? 나랑 같이 2박 3일 갈 데가 있다. 거기서 이틀만 있으면 힘들다는 이야기 못할 거다. 실제로 간사들과 함께 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도사님과 통화를 한번 했어요. 안부를 묻고 뭐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 자신은 필요한 것이 하나 없는데 겨울에 예배드리는데 너무 춥대요. 너무너무 춥대요.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난방시설이 난로 하나 있으면 어르신들 예배드릴 때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간사들과 11월 좀 말쯤 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간사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멋져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기에 정말 볼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에서는 노래가 아닌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믿는 자는 슬퍼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박국서 2장은 바벨론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그 죄악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죄악을 잠잠하지 않을 거다, 눈 감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예언이 기록되고 10년에서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돌 위에 돌 남지 않게 유다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3장 17절의 고백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우리의 양과 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후 4, 50년 뒤에 바벨론 역시 2장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 3장의 이 하박국의 노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습니다라는 하박국의 슬픈 노래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아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부르고 끝낼 노래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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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백하고요. 노래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과 성도들과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좀 많이 봤습니다. 재미난 건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 요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소망은 뭐냐면 하늘보좌 예배예요. 여러분, 하늘보좌는 언제 갑니까? 이 땅을 떠나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또 읽는데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는 해결이 아니죠. 인내는 해결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도 아닙니다. 본향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참는 거죠.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되라는 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좀 세게 이야기했어요. 주물에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엄청 세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억울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요한은 단호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이 말밖에 안 하니까요. 매정하죠.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박국 3장의 슬픈 노래를 부르며 버티는 겁니다. 목사님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는 버틸 수 있는 힘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과 선물이라는 주제로 네 번에 걸쳐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주일날 네 번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자막을 올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믿음을 행할 능력, 인내할 능력도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변혁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의무와 충성을 만들어낸다. 은혜는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전달된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에게 인내할 것이 있습니다. 인내할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겁니다. 이해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를 확신을 한 채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논리적이 그게 아니고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의해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수는 목숨 다해 다 뺏겨도 지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바뀌지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새로운 하나님 세계에서 눈뜬 거지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박국처럼 슬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르신들 예배를 좀 지속적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80, 70이면 되게 젊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손주뻘 되는 목사가 와서 은퇴권 예배를 인도하러 오면은 이 따뜻한 방에 앉으면 한 은퇴 권사님이 주섬주섬 이렇게 뭐를 꺼내서 주세요. 그 옛날 사탕 한 두세 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한 권사님은 또 샘배 알죠? 옛날 과자를 이렇게 손으로 주섬주 주시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지? 예배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넣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태어나서 6.25 겪고 60, 70년 그 모진 세월을 겪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꼭 이렇게 묻습니다. 할매 권사님들, 우리 찬송가 뭐 할까요? 우리 찬송 뭐 할까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 찬송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찬송가는 455장, 요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펴지도 않고 부르세요, 이분들. 찬송가 펴지도 않고 불러요. 제가 1년 정도 맡았는데 370장은 매주 한 것 같아요. 2절의 가사를 보면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지만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감사드립니다.